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란 핵협상과 관련해 공정하고 평등하며 포괄적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2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달 초 중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과 이란 간의 합의가 도출된 데 대해 각국이 포괄적 합의의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은 핵협상에서의 진전을 매우 중시한다면서 모든 협상 당사국들이 6개국과 이란이 달성한 합의를 준수함으로써 최종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주석은 또 이란 측의 에너지와 고속철도를 비롯한 광범위한 경제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중남미 4개국 순방에 나선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브라질리아에서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의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북한 비핵화와 함께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브라질의 교역량은 지난해 13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브라질은 세계 7위의 경제대국입니다. 이탈리아 수사당국이 로마 교황청을 공격하려 한 혐의로 이슬람 극단주의자 1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우로 무라 이탈리아 검사는 24일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체포된 테러 용의자들 가운데는 알카에다의 지도자였던 오사마 빈라덴의 경호원 2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라 검사는 이들이 로마 교황청인 바티칸을 공격하려 했다며 이 같은 사실은 이들의 전화 감청을 통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이들 용의자들은 또 파키스탄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테러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수사당국은 이들이 지난 2009년 파키스탄 페샤워르에 폭탄 공격을 가해 100여 명이 살해된 사건과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는 미국 대형 자선단체인 포드 재단에 대해 정부의 승인 없이 인도 내 단체에 자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내무부는 자금이 진정 복지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포드 재단을 관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인도 서부 구자라트 주정부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습니다. 구자라트 주당국은 포드재단이 그동안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부에 반대하는 비정부기구 사브랑에 자금을 제공했다며 이는 인도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브람의 티스타 세탈바드 대표는 모디 총리가 지난 2002년 구자라트주 행정수반으로 있을 당시 이슬람교도들의 폭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천여 명을 숨지게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포드재단 측은 그러나 자신들의 사명은 유망한 지도자들과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발생한 아르메니아 대학살 100주년을 맞아 아르메니아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도 예레반 인근 아르메니아 집단학살 기념관에서 24일 열린 추모 행사에는 세르즈 사르키샨 아르메니아 대통령 외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해외 정상들은 물망초로 장식된 화환 앞에 노란 장미꽃 한 송이를 환호했습니다. 이 밖에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예레반을 방문해 아르메니아 대학살 사건을 추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모 행사는 관련 국들과 아르메니아 동맹국들 사이에 논쟁을 유발시켰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후예인 터키는 과거 오스만 투르크족에 의한 아르메니아인들의 사망 사건이 집단 학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당시 아르메니아인들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오스만 투르크와의 전투 과정에서 사망한 것이며 사망자 규모도 아르메니아가 주장하는 150만 명보다 훨씬 적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지중해 난민 구조수색 활동 예산을 3배로 증액하려는 유럽연합의 계획을 환영했습니다. 유엔 난민 최고대표사무소 UNHCR은 24일 중요한 것은 난민들의 망명을 받아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뉴스 이지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조은정입니다. 4월 25일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3월분 임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전문가들이 미국의 예상보다 많은 북한 핵탄두 추정치를 공개한 데 대해서 미 국무부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I'm not going to get into specifics on what we think about the size or the details of the
북한이 건군절을 즈음해 대규모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 군 당국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첫 소식입니다. 어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시한이 지났지만 남북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침을 어기고 북측에 임금을 지급한 기업들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일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한국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3월분 임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필요한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북이 한국통일부 차관은 나흘 연장된 개성공단 임금 지급 시한인 24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만나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황 차관은 일부 기업들의 이런 행위는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 정부를 믿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번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는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성공단의 임금 지급 시한이었던 지난 20일 10여 개 입주기업들이 기존의 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인상액에 따른 차액에 대한 연체료를 추후 내겠다는 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의 24일 정례 브리핑입니다.
현재까지 이제 임금 지급을 한 기업 수는 10여 개 이상으로 추가로 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신고를 받거나 직접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입주 기업들에게 확인서에 서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임병철 대변인입니다.
우리 기업은 기존의 관리와 정부 간에 합의되어 있는 $70.35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된 그런 임금을 납부하려고 했던 것이고 북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북측이 연체료를 부과하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 대변인은 아울러 사태 해결을 위한 당국 차원의 협의에 조속히 응할 것을 북한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당초 20일까지던 북한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 납부를 24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남북이 24일까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북한의 요구에 따라 확인서에 서명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사태 해결이 지연되면서 기업들은 남북 당국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요구에 따라 임금을 납부하는 기업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복희 차관은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중국 전문가들이 미국의 예상보다 많은 북한 핵탄두 추정치를 공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북한 핵 계획은 오랜 우려 사안이라는 원칙적 입장만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제시했다는 북한의 핵탄두 추정치는 20개, 미국의 전망치로 알려진 10개에서 16개 수준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국무부는 관련 보도를 봤다면서도 미국의 관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머리 하프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핵 프로그램을 우려해왔다는 기존 입장만 확인했습니다. 또 6자 회담에 참가하는 5자 당사국들과 함께 북한을 신뢰할 만한 비핵화 대화에 복귀시키기 위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경고음을 울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상기시키는 수준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자제시키기 위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하프 대변인은 이번 보도로 미국 정부의 우려 수위가 높아졌느냐는 질문에는 북핵 계획에 대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의 경계를 유지해왔다고 답했습니다. 서방 측과 핵협상을 잠정 타결한 이란이 북한의 핵 개발 행태를 답습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두 나라를 서로 비교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북한은 90년대 초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제한된 사찰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제네바 합의 이후 보다 강도 높은 사찰에 동의했지만 2002년 합의 위반 사실이 발각되자 약속을 깨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프 대변인 대행은 이란 핵협상은 북한과의 그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란에 부과되는 제약과 사찰, 검증 절차는 1990년대와 2000년대 북한에 적용되던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핵탄두 20개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중국 측 주장에 대해서 미국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의 핵 능력을 과소평가하던 중국이 입장 변화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 능력 확대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 20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중국 전문가들의 추정이 다른 추정치보다 월등히 정확하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입니다.
There's big uncertainties about how big
북한이 무기급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 분리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가 매우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중국 측에 우라늄 핵개발 계획을 공개할 이유가 없는 만큼 중국이 특별히 미국, 한국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 소상히 상황을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외국인들도 참여하는 토론회에서 중국 측이 고급 정보를 공개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의 핵 능력 추정치를 발표한 중국 인사가 누군지 짐작이 간다며 이 인사는 핵시설에서 근무하다 은퇴했지만 여전히 중국 정부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사의 주장이 반드시 중국 정부의 추정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내년까지 핵탄두 보유량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우라늄 농축 능력을 갖췄다는 주장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의 핵 능력을 과소평가하던 중국이 서서히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게 올브라이트 소장의 설명입니다.
I was in China this last summer and I presented estimates I had done.
지난해 여름 중국을 방문했을 때 북한이 10여 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수십 기로 보유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을 때 중국 측에서 상당한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신안보센터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선임국장은 안보 문제를 다룰 때는 정확한 정보보다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It is because of the uncertainty and yet the passage of time and the demonstrated political will in North Korea to pursue.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질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 개발 의지를 확실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우려가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크로닌 국장은 2020년까지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이 20에서 50기로 늘어날 것이라는 미국 민간연구소의 주장이 최근 제기되면서 중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중국 전문가들도 비공개 석상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이 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견제하고 미국으로부터 협조적인 태도를 이끌어내는데 북한의 핵 능력 확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중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걸 미국 정부에 확인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올브라이트 소장도 중국이 미국에 대해 대북 협상 재개를 촉구하려는 의도로 북한의 핵 능력 확대를 거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의도한 대로 상황이 전개되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 국방장관실에서 동아시아 담당 선임 자문관을 지낸 제임스 쇼프 카네기 재단 선임 연구원입니다.
Warning bell about where North Korea could end up 5 years from now, 10 years from now, 20 years from now.
5년에서 10년 뒤에 북한의 핵 능력이 급격히 확대될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미 있었지만 미국의 대북 정책에 특별한 변화가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쇼프 연구원은 북한 핵 문제가 더 악화할수록 중국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도 더 커지며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오늘은 인민군 창건 기념일 건군절입니다. 북한은 이 계기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정통성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 김일성 주석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건군절을 즈음해 대규모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건군절을 맞아 새삼스럽게 김일성 주석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일제강점기인 지난 1932년 4월 25일 항일 유격대를 창설한 날을 인민군 창건 기념일, 건군절로 경축해왔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탈상을 끝내고 처음 맞이한 이번 건군절에 김주석을 부각시켜 3대 세습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선군혁명의 역사를 개척한 절세 애국자, 민족의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김일성 주석의 항일 빨치산 투쟁을 조명하며 선군을 강조했습니다. 또 3대에 걸쳐 무적필승의 백두산 혁명 강군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며 김 제1위원장을 높이 모셔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면 전체를 김주석의 젊은 시절 원수복 차림의 모습과 군부대 활동을 컬러 사진으로 채웠습니다. 노동신문은 또 별도의 논설에서 미국이 잊지도 않은 북조선 위협설을 퍼뜨리며 자신들을 주변 대국들의 패권 쟁탈전의 희생물로 만들려고 전쟁 책동을 부리고 있다며 이에 맞서 전쟁 억제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국 군 당국 관계자는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건군절의 즈음에 무력 시위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징후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지만 한국 군 당국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입니다.
이번 군 창건일은 정주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채로운 또 규모가 좀 큰 행사를 친다는 것은 성군 정치 계승자로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정통성을 더욱더 확고히 하겠다. 또 그리고 이 한미 군사 훈련의 마치는 시점에 맞대응 무력 시위로서 나름대로 북한에서 종결하겠다. 뭐 그런 전략적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에 앞서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북한이 건군절을 맞아 미사일 발사와 대규모 화력 발사 훈련을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 1일 동해상에 설정한 항공기와 선박의 항행 금지 구역을 아직 풀지 않고 있어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군 당국 관계자는 이와 함께 북한이 평양 인근 종합훈련장에 전차와 포병 전력 등을 집결시켜둔 만큼 대규모 군사훈련이나 퍼레이드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합동 군사훈련인 독수리 연습이 어제 종료됐습니다. 북한은 이 훈련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왔는데요. 이번 연합훈련 종료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국의 국제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터뷰에 노시창 기자입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독수리 연습이 오늘 끝났는데요. 북한이 유독 민감하게 네네. 반응을 했습니다. 우선 이것이 어떤 훈련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 다음 또 질문으로 들어가죠.
예, 한미연합훈련은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봄에 하는 게 이제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하고 8월 달에 그 을지포커스 훈련 두 개가 있는데,
네.
이제 8월 달에 을지포커스 훈련은 지휘소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방어훈련을 하는 건데요. 이 3월 달에 하는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은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 미중원군이 한반도에 전개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8월 달 을지훈련보다는 3월 달에 키리졸브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미중원군이 한반도에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왔고 그동안에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특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더욱 민감하게 아주 반발하면서 자기들이 맞대응 훈련도 강화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독수리 연습이 이제 끝이 났는데요. 이 남북 관계에 어떤 전망이 예상이 되십니까?
우선 금년 초에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예전 신년사하고 다르게 이례적으로 남북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는 딱 한 문장 정도였는데
네.
지금은 이번에는 적어도 뭐 한 패러그랩 정도를 할애하면서 했고요. 또 우리도 이제 남북관계, 남북대화 제의를 작년 말에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금년 초에 남북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3월 달에 우리가 키리졸브 훈련을 시작하니까 남북대화가 키리졸브 훈련이 끝나야만 아마 상호 간에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끝났으니까 아마 상호 간에 어떤 남북대화를 하기 위한 참색전이 보다 빈번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군사훈련이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네. 민간 교류가 앞으로 몇 가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김대중 전 대통령 네. 부인 이효 여사 방북 이런 네. 민간 교류의 물건은 좀 트일까요?
예, 네, 지금 이 전 제 생각에는 이효 여사 방북이 바로 이제 다가왔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남북 관계 아주 굉장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북 관계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일단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뭐 서로 주고받는 말도 있고 또 대화를 시작해도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남북 대화가 완전히 중단된 상황에서 이걸 재개하기까지도 시간이 좀 걸릴 텐데 마침 이호 여사께서 5월 달에 북한을 가니까 우리도 이 여사님을 아마 메신저로 대화 관계 개선이나 대화 재개를 위한 메신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도 이 여사님이 오시면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담아서 이 여사님을 통해서 아마 우리 정부에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메신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모멘텀이 돼서 아마 남북 대화가 빠르게 재개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6.15 공동선언 15주년 그리고 8.15 광복 70주년인데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런 관측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당국 간의 대화가 어떻게 될지 전망을 좀 해주시죠.
예, 사실 6.15 15주년 그다음에 8.15 70주년 이 북한은 정주년이라고 해서 15 이렇게 5 단위로 꺾어지는 것을 꺾어지는 해라고 해서
네.
기념식도 크게 하고 자기들 대내적으로 분위기를 전환시켜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공교롭게도 6.15하고 8.15가 지금 꺾어지는 해에 들어와 있으니까 북한이 아마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제 6.15는 당장 이제 뭐 한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인데, 6.15는 김대중 정부의 어떤 포용 정책의 산물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현 정부가 그동안에 6.15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6.15에서 북한이 제의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큰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결국 얘기한다면은 6.15 정신으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러면은 결국 포용 정책으로 회귀하라. 이런 얘기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8.15 70주년은 앞으로 시간도 좀 남아 있고요. 그 사이에 남북 대화가 재개되는 상황에서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남북 간에 아마 좀 더 좋은 어떤 그런 획기적인 제안을 통해서 관계를 급속히 발전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스포츠 교류도 참 그 대화를 트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네네. 7월에 광주 학예 유니버시 대회, 또 10월에 문경 세계 군인 체육 대회에 북한 대표팀이 모두 참가를 하기로 했고요. 또 한국 정부도 네.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스포츠 네. 행사가 앞으로의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광주 학예 그 뭐 유니버시아 대회는 뭐 지난번에 그 인천 아시안 게임 뭐 마찬가지로
네.
뭐 민간 교류이긴 한데 근데 큰 의미를 두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세계 군인 체육대회는 저는 의미가 좀 있다고 봅니다.
네.
북한이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한 거는 자기들의 군사력을 와서 과시를 해서 일단 남한 군인들하고 이제 어떤 그 대결을 할 거 아닙니까? 경기를 할 거
네.
아닙니까?
네, 네.
그 경기에서 이겨서 이제 북한 군이 세다라는 것을 남한 땅에 와서 보여주겠다. 일종의 군사적 위협 차원에서 지금 파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군인들이 일단 남한을 오면은 어쨌든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그 전에 남북 관계가 조금 더 개선이 된다면은 남북 군사 문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그동안 보면은 경제 문제로 시작해서 정치 문제, 정치 어젠다로 가고, 또 정치 어젠다가 결국 군사 어젠다로 가는 그런 순서를 밟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에서 그 군인 올림픽에 내려와 가지고 군사 문제를 얘기한다면은 결국 경제 정치를 넘어서서 군사 문제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 개성공단의 임금 문제가 요즘 좀 갈등인데요. 지금 예. 당장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이제 우리 남북 간의 현안은 많죠. 그런데 이제 지난 1월 달에 북한이 관계 개선 제의를 했지만 그 전단지 문제가 됐었죠. 그런데
네.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5.24 조치, 천안함 사건과 5.24 조치 문제입니다.
네.
북한이 그동안에 5.24 조치, 그러니까 천안함 사건 때문에 우리가 5.24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 북한이 그동안에 5.24 조치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북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결국 경제 지원 아닙니까?
네, 네.
근데 남한 내 분위기가 5.24 조치가 딱 막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5.24 조치와 천안함 사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남북 관계가 진전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김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네.
지금까지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와 함께 미한연합군사훈련인 독수리 연습의 종료와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말라리아의 날입니다. 전 세계의 말라리아의 심각성을 경고하기 위해 제정됐는데요. 북한에서도 매년 1만 5천 명이 넘는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와 북한의 말라리아 실태와 예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말라리아가 어떤 질병이고 또 어떤 경로를 통해 감염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말라리아는 모기에 의해서 전파되는 감염병입니다. 얼룩날개 모기라는 종류의 모기에 물리면 말라리아 원충이 사람의 몸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말라리아에 감염됩니다.
네, 그럼 말라리아에 걸린 환자에게서 다른 사람으로의 전염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혈액을 통해서는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말라리아에 걸린 환자는 헌혈이나 수혈을 해서는 안 되고요.
네.
주사기를 여럿이 같이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네. 모기에 물리면 그 부분이 붓고 가렵잖아요. 말라리아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오한이나 발열, 두통같이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네.
예, 한국보건복지부사나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의 이원철 조사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말라리아라고 하면 대표적으로는 피로감과 권태감이 있고요. 서서히 상승하는 발열이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말라리아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주기적으로 열이 상승했다가 또 해소가 되었다가를 반복하는 것이 말라리아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일부 말라리아의 경우에 이런 특징적인 양상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말라리아 환자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요?
네, 현재 북한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말라리아 진단은 혈액 도말법과 진단 키트를 통해 이뤄집니다. 한국 인하대학교 열대의학 교수 겸 서울대 통일의학센터 연구원인 김동수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말라리아 진단은 혈액 도말법이 가장 확진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그 원충을 확인함으로써 현미경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또 진단 키트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도 보면은 혈액도말법을 쓰는 거는 저희가 확실히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진 못하지만은 실험실 진단으로 그 키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북한 내 말라리아 환자 수는 얼마나 되죠?
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북한에서 확인된 말라리아 감염자는 14,407명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인 2012년에 비해 7,443명, 약 34% 줄어든 것입니다.
네.
하지만 북한에서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보고는 없습니다.
네. 그럼 한국과 비교해보면 북한의 말라리아 감염자 수가 많은지 적은지 감이 올 것 같은데 한국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몇 명인가요?
네, 2014년 한국 말라리아 환자는 642명이었습니다. 북한 내 감염자의 5%도 되지 않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죠.
네, 적은 수준이네요. 북한에서 말라리아 치료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북한에서 말라리아를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북한은 말라리아 환자가 지난 2001년 14만여 명으로 최고치에 달한 뒤 2007년까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또 지난 2013년 말라리아 환자도 전년도에 비해 34% 감소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와 여러 나라의 의료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UN 등 국제기구는 북한에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네,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가 세계기금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주민들에게 모기장을 나눠주고 각 가정에 살충제를 뿌리며 예방약과 치료약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활동입니다.
네.
세계기금은 올해 대북 말라리아 퇴치 사업에 15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북한에서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가 증가하면 자연히 남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 정부나 대북 민간단체가 올해 북한 말라리아 방역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네, 한국 민간 대북 지원단체인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이 올해 북한과 말라리아 방역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방북을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이 단체의 황재성 부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살충제에서 모기장을 지급을 한다든지 하는 가장 효율적으로 말라리아 감염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물자들을 지금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 예상에는 한 5월 정도에 북쪽하고 만나서 뭐 올해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이 단체는 올해 초 경기도와 인천, 강원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북한의 말라리아 방역 장비와 약품을 지원하고 방역 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협의한 바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말라리아는 주로 6월과 9월 사이 발생하지만 4월부터 모기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말라리아 예방에 힘을 써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잠을 잘 때는 반드시 모기장을 설치하고 또 피부 노출을 줄이기 위해 긴 소매에 긴 바지 같은 옷을 입고 활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또 저녁에는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고요. 주변을 청결하게 해서 모기가 서식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고의 예방법이네요. 김현진 기자와 함께 북한 말라리아 실태와 예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탈북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진정한 한국을 배우고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는 탈북자 봉사단체 여원 단원들을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일반 칫솔로 그렇죠. 일회용 칫솔이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일회용 칫솔 아니고.
일회용 칫솔, 일회용 칫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재해구호 물류센터. 이재민의 구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이 한데 모아져 있는데요. 이 물건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은 자원봉사자들의 몫입니다. 묵묵히 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봉사단체 여원의 회원들인데요. 여원은 여느 봉사단체와는 조금 다릅니다. 구성원들이 모두 탈북민들이기 때문인데요. 여원 봉사단 회장 백춘숙 씨를 만나봤습니다.
사랑나는 희망의 여원이란 봉사단체 회장 백춘숙입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와서부터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 생각이 나가지고 일단 명절이라 할 때는 그 여기도 보면은 어르신들 노인정 그다음에 그 이 동네 이렇게 놀이터 같은데 오갈 데 없는 분들이 아침에 나오시면은 저녁 늦게까지 안 계시는 분들 많으셔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고향에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해가지고 일단은 그냥 뭔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자식들이 없으면은 저렇게 진종일 졸이고 계시겠다 이런 마음에. 그냥 처음에는 이런 봉사라는 이런 봉사제도 북한에서는 상상을 못하잖아요. 생각도 못하고 살았었고 일단 아 이런 거를 우리 부모님 도와주는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건데.
여원은 지난 2013년 10월 파주시에서 봉사활동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한 명, 두 명이 모인 봉사단원들은 이제 어느덧 28명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여성 탈북민들이 모여 만든 단체라서 이름도 여원이라고 지었는데요. 지금은 남성 회원 3명도 함께합니다.
내가 아는 이웃의 애들하고 우리 이렇게 봉사를 같이 해볼까 그렇게 말하는 게 봉사라는 거를 애들이 모르니까 그냥 우리 좀 김장을 해가지고 혼자 있는 애들하고 또 꼬리신들한테 올해 김장을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 우리 좀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해서 시작했던 것이 이렇게 컸어요. 지금 단체가 좀 이전 온 지전 한 8년 9년 차가 됐어요. 하다 보니까 주위에 좀 사람들 좀 있다 보니까 좀 우리 같이 하자 하니까 한 야들비 모여가지고
여원은 지역사회 독거노인들과 파주시에 새로 입주하는 탈북민들의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평일과 주말 가릴 것 없이 이들의 손길이 필요할 때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가는데요. 특히 처음 정착한 탈북민들의 입주 청소, 후원금 지원 등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도와준 탈북민들이 이제는 40가구가 넘는데요.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여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터맨들 입주 청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동네에 들어오는 그런 그 사람들 집을 찾아가서 우리 회원들 입주 청소부터 시작을 해서 이강수 팀장님 작년에 왔어요. 근데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 거 보고 너무도 감동받은 거예요. 이렇게 진짜 우리가 입주청소 시작한 사람들이 이렇게 발디 돼서 한 게 4명이에요. 도움을 받고 지금 도움을 주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봉사라는 개념조차 알지 못했지만 한국에 와서 봉사는 여원 단원들에게 때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여원 단원들을 만나봤습니다.
여기 나와서 할 수 있다고 내 봉사를 하자 해서 내가 지금 봉사의 길을 나서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노인정에도 밥도 해주고 병원 봉사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서는 봉사라는 거 미리 몰랐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디가 남한에 오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봉사밖에 없겠다. 보람 있는 일을 하니까요. 재미도 나고.
처음에 나도 봉사라는 거 몰랐어요. 그랬는데 내가 검시 나와서 이렇게 아무 데서 없어 혼자 생활하니까나 우리 회장님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이게 봉사라는 이렇게 남을 돌봐주는 봉사라고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나도 시작했어요. 마음이 유쾌하고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잖아요. 또 그리고 남을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좋잖아요.
몸은 힘들지만 봉사를 하면서 자신보다 힘든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는 여원 단원들입니다.
아플 아파 어리 환자들 찾아가 입원하는 환자들 찾아가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그 위례해 주는 그때 그때하고 어르신들 돌봐드릴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꾸준히 이어지는 봉사에 지난해에는 파주시 봉사 표창을 받았고 올해 들어서도 회원 두 명이 파주시 우수 봉사자 표창을 받았습니다. 백춘숙 회장과 여원 단원들은 그때의 감동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 너무도 뿌듯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마음이 굉장히 그때 부풀었었어요. 해가지고 막 우리 회원들 진짜 이렇게 세터맨들 여기 와서 그렇게 시장님 표창을 받는다라는 게 인정받기로는 진짜 누구도 상상 못하는 거. 내가 받았던 그 느낌 그대로 우리 회원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날이 올 수 있게 이끌어주고 싶고.
봉사 시장 표창 받으니까 얼마큼 내가 이제 남은 인생까지 내가 봉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겠다는 거 내가 결심하고.
여러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백춘숙 씨를 보고 단체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봉사를 해보자고 제안한 사람은 박영순 여원 부회장인데요. 여원에서 탈북민이 아닌 유일한 회원인 박영순 씨는 봉사활동으로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뿌듯합니다.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아 나도 이제 대한민국의 일원이구나 하는 그런 저기 뭐 힘을 가지고 막 그렇게 마음에 막 불어 있는 거 보면서 그 너무너무 이장님이 좋아하시더라고. 그리고 어디든지 필요한 곳에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하다 보면 이들에게 뭔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겠구나. 그래서 지금 뭉쳐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원 봉사 단원들을 보면서 탈북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아졌는데요. 파주시 재해구호 물류센터의 박현민 센터장을 만나봤습니다.
세터민이라고 하시는 분들 처음 뵀어요. 그래서 좀 약간 어려움도 있었는데 먼저 이렇게 다가와주시고 막 하니까 좀 더 제가 편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와서 하시는 거 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여드리면 다른 분들도 생각이 좀 바뀌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탈북민들이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과 더불어 살아가고 더 나아가 이제는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VOA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다툼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타이완의 집권당 순회회담이 다음 달 초 열립니다. 아베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정치권에서 과거사 인정을 촉구하는 연판장이 작성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스위스가 가장 행복한 나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스프레틀리 군도, 즉 중국명 난사군도에서 또다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근 상공을 초계 비행 중이던 필리핀 전투기에 중국 군함이 경고 신호를 보낸 건데요. 필리핀 군 소식통이 로이터 통신에 밝힌 내용입니다.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처음 생긴 일입니다.
네, 중국 군함이 필리핀 전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경고를 한 겁니까?
익명의 필리핀 공군 당국자가 로이터 통신에 전한 바에 따르면요, 강력한 서치라이트, 그러니까 보통 수색 작전에 쓰이는 강력한 조명등인데요, 네. 이걸 중국 군함이 필리핀 전투기에 쏘았습니다. 네. 이 당국자는 중국 군함의 이 같은 행위를 필리핀 군 당국은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당국자는 당시 필리핀 전투기가 1500m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는데 중국 군함이 무전 통신으로 이 지역에서 나가라고 경고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그 뒤에 특별한 충돌이 더 있지는 않았습니까?
필리핀 전투기가 중국 군함에 대응하지 않고 초기 비행 임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필리핀 군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네.
당시 중국 군함이 발포했다는 소문이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돌았지만 필리핀 군 당국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네. 필리핀 정부의 공식 반응은 뭡니까?
필리핀 정부는 이번 사건이 확산되는 걸 경계하는 분위기인데요.
네.
필리핀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 군함이 무력 행사를 한 게 아니라며 공식적으로 크게 문제 삼을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스프레틀리 군도에서 벌이고 있는 간척사업, 즉 인공섬 사업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영유권 분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비행기 활주로 7개와 인공섬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 20일 정찰기에서 촬영한 관련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었습니다.
네. 중국이 필리핀 어선들을 단속하는 것도 남중국해의 긴장을 높이고 있죠.
네, 그것도 문제인데요.
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조업하던 필리핀 어선들을 중국이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중국 해양경비정들이 남중국해 스카보로섬 중국명 황엔다오 인근에서 물대표를 쏘면서 필리핀 어선들을 쫓아냈고요. 또 중국 경비정들이 스카보로섬 주변에서 필리핀 어선 두 척의 어항물을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 필리핀 어민은 당시 중국 경비대원들이 총으로 위협하기도 했다고 AFP 통신에 전했습니다.
네, 이 같은 중국의 단속에 대해서 필리핀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 지역에서는 지난 2012년에도 양국군에 미 대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해서 필리핀 정부도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일단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항의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분쟁 해역에서 필리핀 어선의 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공세에 밀려서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다툼은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이 필리핀뿐만 아니라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와도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즉 아세안에서도 이 문제가 늘 핵심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말레이시아 총리가 이번 주말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의를 앞두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네.
나집 라작 총리는 언론 인터뷰 와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이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무력 시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차원의 해결 방안도 계속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중국과 타이완 관계 알아보죠. 큰 정치 행사가 다음 달 열리는군요. 집권당 순회들이 만난다고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주리론 타이완 집권 국민당 주석이 다음 달 초 회담을 갖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과 타이완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과 타이완 국민당이 다음 달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양당 주석 간 회동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양측이 회담 일정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네. 양측 최고 지도자가 만난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하겠군요.
네, 중국 공산당과 타이완 국민당의 현직 최고 지도자가 회담하는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7년 만의 일인데요.
네.
중국 국무원 타이완 사무판공실은 시진핑 주석이 주주석과 만나 양안관계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며 국공 양당 관계에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국민당도 언론 보도문을 냈는데요. 주 주석이 시진핑 주석과의 양안관계 발전을 위해 공동의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주로 어떤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특별히 새로운 합의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네.
양안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국공 양당의 신뢰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도 될 전망인데요. 이와 관련해 타이완 언론들은 타이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가입 문제와 중국 기업들의 타이완 투자도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공 순회 회담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네, 지난 2005년에 시작됐는데요.
네.
후진타오 당시 중국 국가주석과 렌젠 타이완 국민당 주석이 분단 60년 만에 만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뒤 두 당은 정례적으로 만남을 이어왔지만 국민당 주석이 참석하는 것은 2008년 우보슝 주석 이후 이번이 7년 만입니다.
네.
그동안 국민당 측에서는 주로 명예주석이 참석했고요. 마행주 총독이 지난 2008년 당선돼 2012년 연임했는데요. 국민당 주석직도 겸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타이완 총통이 중국 본토를 방문하는 걸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국공 순회 회담은 국민당에 대한 정치적 지원 사격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국민당이 지난해 11월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는데요.
네.
마잉주 총통이 이끄는 국민당은 친중 정책을 유지해왔는데요. 타이완 독립 노선을 추구해온 민진당에 대피한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양안 관계, 즉 중국과 타이완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고요. 이를 의식해서 중국 본토의 시진핑 주석이 주주석과 만나 국민당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양안 관계를 논의할 상대로 국민당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주석 본인은 내년 총통선거에 출마할 뜻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네.
타이완 정계에서는 주주석의 출마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국공 순회회담을 통해 양안관계에 대한 입장을 미리 밝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번 주말 미국을 방문하죠. 어떤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은 26일부터 시작됐는데요.
네.
비행시간을 합치면 6박 8일간의 긴 일정입니다. 우선 미군 전사자들이 잠들어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하고요.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유대인 탄압과 학살 자료를 모아놓은 홀로코스트 박물관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기념비를 방문합니다.
네.
또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미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미일 정상회담도 갖게 됩니다.
네, 아베 총리의 이번 방문에서는 굵직한 군사 경제 현안들이 다뤄질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이번 아베 총리의 방미 기간 중 양국은 18년 만에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에 합의해 안보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는데요.
네.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양국 외교 국방장관 회담, 영어로 흔히 2+2 회담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여기에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 지침이 합의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지침은 미군과 자위대 간 상시협의체 창설, 또 유사시와 평시의 중간 단계인 이른바 회색지대 사태에서 미일 공조를 어떻게 할지가 다뤄질 예정이고요.
네.
일본 언론에 따르면요. 또 새로운 방위 지침에는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일본이 요격하는 구상도 명기됩니다.
네. 경제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핵심 의제입니까?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영문약자로 TPP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TPP가 양국의 핵심 관심사입니다. 28일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막판 정치적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네.
지난달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회원국 가입 신청이 이미 끝났는데요.
네.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이 이번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서 속도를 낼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취임 후 줄곧 미일관계 강화에 공을 들여온 것이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그런데 이번 방미를 앞두고 아시아 주변국들을 침략한 과거사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네, 한국과 중국의 언론들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네.
일본 총리로는 최초로 미 의회 합동연설에서 아베 총리가 부전의 맹세, 그러니까 전쟁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할 예정입니다.
네.
종전 70주년을 맞아 파시즘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걸 대내외적으로 천명한다는 얘기인데요. 아베 총리가 과거사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주변 국가들의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미국 정계에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시선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판이 있습니까?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과거사 문제를 좀 더 확실히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연판장을 돌려서 아베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의회 합동연설을 앞두고 아베 총리를 압박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서 연판장이란 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함께 작성한 글인데요. 연판장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베 총리가 이번 미국 방문을 계기로 역사 문제를 해소해 치유와 화해의 근간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특히 아베 총리가 역사를 직시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인정한 과거의 무라야마 다마와 고노다마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하고 인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올해는 종전 7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아베 총리가 미국 방문을 계기로 치유와 화해의 비전을 갖고 주변 국가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협력으로 나아가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네. 어떤 의원들이 연판장 작성에 참여했습니까?
미국의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이 참석했는데요. 모두 25명입니다. 민주당에서 17명, 그리고 공화당에서 8명의 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크 혼다 의원이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연명 서한을 사사의 견인지로 주미 일본 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예, 유엔에서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네요. 2015 세계 행복 보고서, 어떤 보고서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행복 보고서 상당히 흥미로운 제목인데요.
네.
말 그대로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를 국가별로 조사해 발표한 겁니다. 전 세계 158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국내 총생산, 기대수명,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과 선택의 자유, 그리고 부패 문제 등을 기준으로 국가별 행복지수를 산출한 겁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 국민은 어디를 놓았습니까?
10점 만점에 7.5점을 받은 스위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2위는 아이슬란드로 조사됐고요. 2013년에 1위를 차지했던 덴마크는 이번에는 3위로 밀려났습니다. 이 밖에 노르웨이와 캐나다가 상위권에 들어갔고요.
네.
반대로 하위권에 들어간 나라,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불행한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토고와 부르키나바소, 부룬디 같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네, 뭐 주로 부유한 서유럽 국가들의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군요.
네, 그런 셈인데요. 하지만 경제 위기에 시달리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의 행복지수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그리스는 158개 국가 가운데 102위에 머물렀고요. 이 밖에 영국은 21위를 기록해서 체면을 살렸습니다.
네. 미국은 몇 위를 기록했습니까?
미국은 10점 만점에 7.119점으로 15위를 기록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국내 총생산 같은 그 경제력이 막강하고
네.
또 정치적 자유 등은 잘 보장돼 있지만 사회보장 등은 유럽에 비해 좀 미흡해서 15위에 머무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몇이나 있나요?
한국은 10점 만점에 6점 가까이 받아서 47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 2013년보다 6계단 내려간 건데요. 일본이 46위로 한국을 앞섰고요.
네.
중국은 8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은기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25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오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고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막다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27도 예상됩니다. 신의주도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6도, 최고 18도 예상됩니다. 개성 역시 막다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22도. 함흥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6도, 최고 25도 예상되고요. 청진도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7도, 최고 17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4월 25일 토요일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에 VOA 세계 뉴스가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선 우선 미국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 주요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고요.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선 뉴스를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주간 기획으로는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어 강좌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고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